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지혜롭게 설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참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며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이성을 가장 숭상하는 철학자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어서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가 어떻게 했든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적응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는 아테네에서 몇몇의 구원 얻는 자들을 얻었고 그리고 역사는 이 아테네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주교가 있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고린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도시들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가장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는 이 아테네에서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그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이 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리스 반도가 있고 거기에 끝자락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아주 좁은 지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지점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이었고 육로도 남과 북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로마에 반역한 결과 이 고린도가 한때 번성한 도시였지만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금 가이사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무역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회복하였고 이 바울 시대에는 이 고린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참으로 그 인근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도시, 아테네보다 한 20배 정도 큰 도시가 이 고린도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중요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 도시가 중요하고 부유한 만큼 이 도시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이 아테네가 해상무역과 육상무역,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방의 지방을 아가야로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매우 부유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면 이 도시가 부유한 만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큰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사랑의 여신 아데미, 즉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고, 이 여신을 섬기는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밤만 되면 이 고린도 시내로 내려가서 창녀가 되어서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라는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주 음란한 행위와 관련된 그런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소녀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곧 매춘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도시, 부유하지만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타락한 세속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대도시,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그는 고통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든가, 그 고생이 심해서 마음이 심신이 약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분명히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경험하고 있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워하였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끄리낌 없이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총독들 앞이라고 해서 왕 앞이라고 해서 주눅들어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는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도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생각할 때에 그 이유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세속도시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뭐 고대 도시가 다 세속적인 도시였지 거룩한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그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굳이 세속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하면은 그 도시가 매우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참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까지 이 성적인 타락과 물러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정말 타락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였고 물질 만능의 도시였고 강포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세속도시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데살로니카는 교통과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고 아테네는 학문과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 고린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인간의 가장 죄악된 요소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도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속 도시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오늘날 거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고대 세속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영적인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예를 들려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강포함에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벨론과 같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그 도시, 황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억압이 있는 도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하였던 그 바벨론, 롯이 살았던 그 소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살 때 결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들의 의로운 심령은 날마다 상하고 그들이 그 도시에 살지만 결코 자신의 신앙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고 끊임없는 영적인 압박감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이어서 온갖 도박과 방탕과 음란이 밤낮으로 자행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도시에 살 때에 마치 서울이나 서울도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시에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 살면서 어느 정도 그런 죄악된 것들과 멀리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일상이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좀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할 때에 그 충격이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한 심령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매우 큰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영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그의 삶에 나타날 때에,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듣고 경험할 때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느낀 그 영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데 요령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현대의 세속도시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려고 할 때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간다면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이 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에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큰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이 세상의 부도덕과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가지고서는 대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악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부도덕과 그 부조리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심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자기중심적이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속 도시 가운데서 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치는 반석이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거룩함은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결코 소돔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날이 갈수록 그 고통이 더해갔고 그는 거대한 세속도시의 악한 모습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도시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세속도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영적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전례없는 큰 영적인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이 타락한 도시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반대를 하고 자신의 그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가장 중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홀로 버려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남아있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베리아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지만 그러나 아직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삶을 위한 어떤 재물도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정말 호롤단신, 돈도 없는 그와 같은 막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하여 고린도에서 놀라운 위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소동을 부리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고 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굴라는 자신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새로 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의 생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그가 거기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남자들은 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랍비들조차도 자신이 손으로 하는 기술을 하나씩 배워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자신의 손으로 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천막을 만들어야 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군단병들은 소요사태나 전쟁이 있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어디에서 잤는가 하면 천막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많은 물품들이 소요되었는데 그 물품을 공급해주는 상인들이 따라다니고 기술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주 유용한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굴라와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고 이 천막이 로마 군대에 납품되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를 만나게 해 주심으로 그의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과 함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은견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과 그 변론할 때에 유대인들과 다투어서 이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아주 유용한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훌륭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큰 영적인 힘과 도움이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충성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가 바울에게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이면서 헌신한 사람이었는지를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굴라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비량 사역이라는 그런 선교적인 용어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사역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책임지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전문가 사역인이라고 그렇게도 말하는데 의사와 간호사와 기술자들이 아직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기술로 일을 하고 자기의 생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고민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세속도시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경험했을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도시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이 가장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장 먼저 바울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그리고 소동을 부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회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고 회방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의 사역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동족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도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읽을 때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서 그의 사역이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형제를 위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정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가 유대인들이 하도 회방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세속 도시 가운데서 영적인 큰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회방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큰 무거운 큰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참 그가 이제는 참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도시는 너무나 악하고 자기의 동족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참 자기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고소하였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면서 갈리오에게 고소하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에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옳거니와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갈리오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로마 황제에게서 특별히 종교의 이 자유를 허락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어디 가서든지 로마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디에 가서든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다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그 공식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갈리오에게 이 바울은 유대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교와 다르게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유대교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종교의 자유의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판결해달라고 갈리오에게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서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바울은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교는 제국에 해가 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로마 제국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갈리오는 이 바울이 어떤 악한 행실을 하였으면 내가 재판을 할 것이지만 이것이 유대인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 사건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네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리오의 법적인 예민함과 정직함을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들의 궤계를 무산시켰고 그리고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이 복음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을 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해석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은 그 법정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이 이 무고한 재판을 청하였던 유대인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반유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갈리오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유대인들은 갈리오 앞에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소동을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위로가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신 손과 섭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전한 복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현대의 세속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많은 어려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약할 때에 그것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사역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